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오늘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뒤 7시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한국군 레이더 탐지망에서 사라졌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도와 경기도 김포시 등지에서 처음 포착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서울 상공에까지 진입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이 출동했고 헬기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격추를 위한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인과 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시설을 정찰하는 등 상응 조처를 취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의 야산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까지 비행해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화상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미중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미국이 고집스럽게 중국을 주된 경쟁자로 보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와 압박, 도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상호 신뢰와 상호 이로운 협력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든 당사자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국영 TV 러시아 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며 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우크라이나와 서방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 러시아는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거론한 성탄절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 공군의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이날 동부 도네츠크 지역 도시들의 공업지대에 약 40여 발의 러시아군 포탄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제공한 이스칸데르 전략미사일과 S-400 방공 시스템은 즉각 전투에 투입 가능한 상태라고 벨라루스 당국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레오니드 카진스키 벨라루스 국방부국장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S-400 방공 시스템은 원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 장병들은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전투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이스칸데르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요격 미사일로 러시아의 구형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한 신무기 체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벨라루스 방문 당시 벨라루스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 측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벨라루스의 도움을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 가담 혐의로 영국 이중 국적을 가진 이란 시민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25일 혁명수비대가 영국과 연관 있는 최근 시위의 주동자 7명을 체포했다면서 영국 국적이 있는 이들은 이란을 떠나려 하다가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던 마흐사 아미니 씨가 구금 중 사망했습니다. 이어 이에 항의하는 젊은 층의 시위가 신정 통치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습니다. 이란 정부 측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등 외세에 의해 훈련받은 이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가담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3일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이어진 45년 만의 기록적 겨울 폭풍으로 적어도 30명이 숨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최대 110cm의 눈이 내린 뉴욕주 버팔로에서는 13명이 동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적어도 3명은 폭설로 응급요원들의 발이 묶이는 바람에 구조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북극의 찬 공기가 미 중서부 대평원으로 남하한 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했다고 기상당국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승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임시 진행의 김용건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오늘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격추 등 대응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제3국에서 탈북한 북한인 2명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도주의 입국 허가서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모레 밤까지 함경북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 남부에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적설량은 함경북부 1에서 5cm, 다른 지역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비행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기 등을 출격시켜 무인기 격추에 나서는가 하면 군사 분계선 넘어 북한 지역으로 정찰 자산을 투입하는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수개가 포착됐다며 5대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5대 가운데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 지역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한국 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4대는 한국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무인기들의 정확한 복귀 시간을 추가로 분석 중인데 오전부터 최소 7시간 넘게 한국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됩니다. 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해 나서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에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군 조종사가 북한 무인기 한 대를 육안으로 식별했는데 날개 전장 기준 2m급으로 보인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한국의 KA-1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지원을 위해 이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등 2명은 무사히 비상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북한 지역에 유무인 정찰 자산을 투입하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침범 거리에 상응해 운용하면서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군은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항공당국은 무인기 침범에 따른 군의 대응작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시적으로 민간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이날 오후 1시 8분,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 10분 일괄 해제됐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5년 만입니다. 2017년 6월 9일 북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곳은 물론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까지 내려가서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군 조사 결과 이 무인기는 전체 비행시간 5시간 30여 분, 비행거리 49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고 성주 촬영 이후 북상하다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엔 경기도 문산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긴장 수위가 높아졌던 2015년 8월엔 화천 지역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여러 차례 침범했습니다. 2014년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 그리고 백령도 등에서 북한 무인기 잔해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23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이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3일 오후 4시 3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쏜 미사일들이 각각 약 250km와 약 350km를 비행했다며 미한 정보당국이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렇게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데 대해서 유엔과 영국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즉각 대화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제기한 데 대해 유엔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파리아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3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도발은 영내와 국제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 재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총장은 북한에 즉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23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기술 발사는 영내 파트너국과 국제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반드시 대화에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북한 주민들의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23일 오후 4시 32분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각각 250여 킬로미터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미한 정보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의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국 공군 정찰기도 최근 주일 미국 공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 공군 정찰기인 RC-135B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시각 23일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오션어 등 트위터 계정 등에 따르면 이 정찰기는 이날 오후 6시에서 7시경 서울과 인천, 강원도 상공을 동서방향으로 선회 비행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후 4시 32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따라서 리벳 조인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리벳 조인트가 북한의 발사 이전부터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켜고 위치를 노출한 것인지 발사 직후 출격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앞서 리벳 조인트는 이틀 전인 21일에도 한국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왕복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소재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는 리벳 조인트 최소 3대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최근 한반도와 타이완 인근 남중국해, 일본 남부 해상 등을 번갈아 비행하는 장면이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 등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21일과 23일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리벳 조인트도 각각 다른 기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최근 일본에 배치돼 북한의 추가 도발과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군용기 추적 트위터 계정인 리벳 조인트는 코브라볼이 21일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를 출발해 약 9시간에서 10시간 만에 가데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공군 소속의 코브라볼은 전 세계에 단 3대만이 있는 정찰기입니다. 특히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활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볼의 한반도 인근 배치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코브라볼은 올해 3월 이틀에 걸쳐 한반도 주변 상공을 비행했고 북한은 이틀 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일부 미국의 군용기들은 트랜스폰더를 켜고 운항하면서 민간 군용기 추적 계정 등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상당수 군용기들이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만큼 민간 추적 시스템에 포착된 항공기가 모든 정찰 자산의 실제 출격 횟수를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문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8,58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이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법은 군인과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는 한편 미국의 국방과 외교, 국토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의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미한동맹에 대해선 약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서명으로 국방수권법에 담긴 O2-1B와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안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제정됐습니다. 이른바 원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O2-1B의 이름을 딴 미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북한의 정부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토록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외에도 핵전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유격기 최소 64기 추가 배치를 위한 조항이 법에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의 해킹 조직이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겨냥해 정보를 빼내기 위한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교묘한 수법은 외교안보 분야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경찰청은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한 북한 조직이 최근 기자와 국회의원 등을 사칭해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에게 이른바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한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 기자를 사칭한 이메일이 외교 안보와 통일, 국방 전문가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됐습니다. 5월엔 국민의힘 태용호 국회의원실 비서 명의로, 이어 10월엔 한국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을 사칭한 메일이 뿌려졌습니다. 메일을 받은 해당 분야 전문가는 최소 89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일엔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는 링크나 정보 유출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문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 문종현 이사입니다.
컴퓨터의 어떤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기반의 공격을 피싱이라고 많이 쓴다. 그리고 이메일용으로 많이 보내는 형태가 많아서 이메일로 악성 파일을 보낸다거나 어떤 클릭을 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첨부해서 보내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청에 따르면 해커들이 보낸 피싱 사이트는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메일을 받은 전문가 가운데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4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기관 연구원이나 학계 교수들이었습니다. 경찰청은 해커들이 표적으로 삼은 이들의 전자우편을 실시간 감시하며 이들이 학회에서 발표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세미나를 할 내용 또는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주소록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 주소를 세탁하고 26개 나라 326대의 경유지 서버를 동원했습니다. 문정현 이사는 해커들의 수법이 정교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이 해킹을 당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피해 기자 소속 언론사에 신고를 접수하고 일련의 사건이 동일 해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고 그 주체로 북한 해킹 조직을 지목했습니다.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과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발송 사건 등의 범행 주체로 지목된 같은 조직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판단은 공격 근원지 IP 주소와 해외 사이트 가입 정보, 경유지 침입과 관리 수법, 북한 어휘 사용 등의 정황, 그리고 범행 대상이 외교, 통일, 안보, 국방 전문가라는 점 등에 따른 결론이었습니다. 한국경찰은 국내외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명 김숙희 등으로 이름 붙여진 북한의 특정 해킹 조직을 여러 차례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또 태용호 의원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선 태의원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재원 토론회를 진행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7일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보낸 사례비 지급 관련 메일에 컴퓨터를 장악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에 망명한 태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해킹 부대가 틈만 나면 자신의 핸드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을 해킹해왔다며 북한 정권을 성토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입니다.
저도 이 북한 피싱 메일을 보면서 그 정교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되었습니다.
태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식의 협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정은에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해킹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을 종종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정세 분석이나 국가 보고서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비 같은 경우는 엄격한 절차가 준수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고 가는 메일에서도 사실은 비밀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관 일반인 전문가 간 컨텐츠들을 분석을 하면 대남 동향 또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세 인식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탈북민 출신의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북한 사이버부대 119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종사자나 북한 인권운동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정보 탈취 활동을 하는 해킹 조직이라면서 각종 정보 수집과 함께 해당 분야 인간 관계망을 파악해 공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현 이사는 북한이 이런 피싱 메일 같은 수법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약점을 잡아 한국의 대북 또는 대외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직자들, 정치인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사생활을 염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개인 사생활 중에 약점이 있다면 나중에는 정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사람들을 흔들기 시작할 거다.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하나 가져가고 내 이메일 하나 염탐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경찰청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서버를 장악해 데이터를 쓸 수 없게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도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허술한 중소 쇼핑몰 등 13개 업체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13곳 중 2곳은 255만 원, 미화로 2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하고 비트코인 거래가 오간 해외 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올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전면 거부한 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열을 올렸습니다. 8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65발의 미사일을 쏘았고 핵 선제 공격을 시사하는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 영내 평화가 아닌 긴장과 불안정을 주도한다는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BOA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김정은 정권의 무력 도발 양상을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12월 23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이는 2019년 27발의 2배를 훨씬 넘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미사일 발사 빈도만큼이나 종류와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테큰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이른바 신형 KN 계열 3종 세트를 모두 선보였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8발을 발사하는 등 2018년 4월 이후 자발적으로 유예했던 ICBM 발사도 재개했습니다. 2월 27일, 3월 5일과 16일 등 3차례에 걸쳐 신형 화성 17형을 쏜 가운데 마지막 발사는 초기 폭발로 끝났습니다. 또 3월 24일 화성 15형을 쏘고는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한국 군 당국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 15일에는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던 10월과 11월에는 무더기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던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에는 11월 2일 하루에만 25발가량을 쏘는 등 3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발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한국 영해 인근에 떨어져 경상북도 울릉근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한일 훈련에 즈음한 10월 4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해 일본 열도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 탄도미사일 발사, これは断じて許すことができない暴挙であります。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들을 202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5대 국방 우선순위, 즉 전략무기 5대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They're carrying out this testing to meet the objectives that Kim Jong-un laid out at Eigh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제고, 핵 잠수함 및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개발, 군 정찰 위성 개발 등을 말합니다. 북한은 다음 당대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이 과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5대 가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ICBM과 다탄두 전술 핵무기, 잠수함 발사 미사일 역량, 정찰위성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완성 단계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실제로 5대 가업과 관련한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선 7차례 시도 끝에 지난달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ICBM용 고체 연료 엔진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에 성공했다며 내년 4월까지 사실상 발사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5대 과업 중 최소 3개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셈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5대 과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을 뿐 큰 진전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국방 분야의 성과를 부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really has tried to make it look like he's making progress.
베넷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기술, 핵 잠수함, 정찰위성 등과 관련해 북한이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언급할 수준이 아니며 ICBM만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CBM의 핵심 기술인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 북한이 독자적인 설계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무기실험의 핵심 목적은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훈련해 실전 배치함으로써 전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연쇄 미사일 시험에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 political warfare is North Korea's attempt to drive a wedge in the ROK-US alliance and to undermine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과 위협으로 긴장을 조성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 핵무기의 사용을 법령에 명시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된다고 명시했다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반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이미 선제 공격을 포함해 어떤 목적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have to be concerned that they had the potential to use it offensively or preemptively or first strike or whatever.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핵무력 법제화 등 북한의 대외적인 발표가 핵전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계획과 의도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갖췄다면서 특히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선 언제든지 핵전술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 권리를 항상 유지해왔으며 이런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always reserved the right to use their nuclear weapons to repel an attack on their territory.
판다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술 발전을 위한 실험이었다면 올해는 상당수 발사가 훈련 성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함에 따라 대치 시 효과적인 전술을 연습하기 위해 대규모의 미사일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공격을 위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가 최소 40개에서 최대 90여 개라면서 이 정도의 규모는 방어적 목적을 충분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미한연합 훈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여름 강대강을 강조하면서 미한연합 훈련에 비례적인 수준의 대응을 하려고 했던 만큼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사일 발사 유형에 대해선 군사정찰위성과 전술핵무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발사, 다탄두 탑재 역량 실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내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양상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실험을 단념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약 5년 동안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BOE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은 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를 모색하는 미안 동맹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들의 자체 핵 억지력 구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이완 점령은 영내 전체에 걸쳐 조약에 따른 우리의 군사공약을 위협하고 이런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을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상원 의원은 중국의 타이완 점령은 이들 중 일부 국가가 자체적인 군사적 능력을 구축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여기에는 그들이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 핵 억지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PLA takeover Taiwan, in my view.
설리번 의원은 이런 상황은 물론 모든 미국인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of course should concern all Americans. The questioning of our Pacific network of alliances.
미국의 동맹들에 의해 그리고 미국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협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미 본토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인들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제하는 세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타이완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들의 타이완 군사력 지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위협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억제의 세 번째 단계인 대중 경제 제재 위협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것일 수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경제,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파괴적인 경제적, 재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uld be the most powerful, and that is devastating economic and financial consequences.
이어 오늘날의 인도태평양과 유럽 전구는 모두 위험에 처해 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독재주의 사이의 이 경쟁에서 세계는 중립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스티브 샤봇 하원 의원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자체 핵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샤봇 의원은 지난 6일 워싱턴 타임즈 재단이 개최한 대담에서 중국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느끼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핵무장한 한국, 일본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은 북한이 물러서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압박을 실제로 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이런 견해는 아직 소수의견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두 명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도주의 입국 허가서를 받아 지난달에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안전 때문에 미국 당국이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은 23일 비회의에 제3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인 두 명이 지난달 미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A국과 B국에서 미국 당국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 즉 H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HP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신청해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국제인권법률단체인 주빌리 캠페인 USA 대표인 앤 부알다 이민법 변호사는 23일 BOA에 HP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없을 때 국경 요원들에 의해 발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입국 전 미국 이민국을 통해 신청한 뒤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는 이날 VOA에 탈북민 두 명이 현지 미국 공관 등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제3국 내 탈북민들이 난민주의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입국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관계자는 23일 익명을 전제로 VOA에 HP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며 그러나 자세히 밝히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HP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지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등 외국인들은 수개월에 걸쳐 아파트 등 주거 공간과 식품 구매 카드, 즉 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 허가를 바로 신청해 받을 수 있고 1년 뒤 영주권, 5년 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알다 대표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은 즉시 재정착 혜택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HP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들을 위해 새롭게 만든 HP 프로그램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다른 혜택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이민법이 명시하는 특별 조항에 따라 HP를 받아 입국한 이주민이 아니면 일반적인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 허가증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부알다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의 경우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HP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노동허가증 신청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제3국 내 탈북민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1, 2년이 걸리는 난민 절차보다 HP를 받아 빨리 입국하는 게 유리하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지에 앉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대북 민간단체 링크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를 통해 탈북민 두 명이 자유를 얻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인도주의 접근에 대한 제약이 많은 나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국제 직원들이 모두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지원 물품이 잘못 분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KIPS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접근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KIPS는 80여 개 국가의 인도주의 지원 상황을 분석해 최근 공개한 인도적 접근 개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마다 두 차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이 단체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대한 제약이 극도로 많은 나라와 매우 많은 나라, 많은 나라 등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단계인 제약이 많은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이후 유엔과 비정부기구의 국제 직원들이 모두 북한에서 철수함에 따라 대북지원단체들이 물자 배분을 북한에 있는 현지 직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잠재적으로 물품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돼 지원 물자가 잘못 분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의료진과 보건 장비의 부족 등 취약한 의료 시스템이 특히 지방의 필수 보건 및 식수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계속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첫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를 발표하며 전국적으로 엄격한 이동 조치를 시행하고 국경을 더욱 봉쇄하면서 이동과 무역, 인도적 대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검사 역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십자훈장 네이비 크로스를 수여했습니다.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한국전 당시 소련군의 미구 전투기 넉 대를 격추한 공로를 뒤늦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전 참전용사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 해군 십자훈장을 수여했다고 미국 해군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2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이 1952년 11월 18일 당시 해군 대위로 세운 수훈으로 1953년 5월에 받은 은성 무공 훈장의 등급을 높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은 한국전쟁 중 7대의 적 미그 15기에 맞서 석 대의 전투기 편대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십자훈장은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 다음으로 영예로운 훈장입니다. 델타로 장관은 성명에서 윌리엄스 대령과 관련된 수많은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검토한 결과 그 사례가 특별하고 비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당시 윌리엄스 대위는 미국 해군 7함대의 항모 전투단인 제77 기동부대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매우 중대한 임무를 이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델타로 장관은 이어 용기와 희생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그의 용맹스러운 행동에 대해 십자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은 1952년 11월 당시 해군 대위로 소련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전투기를 몰고 35분여 동안 적의 미그 15 전투기 넉 대를 홀로 격추하는 수훈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오히려 소련을 자극해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라 그의 공로는 기밀에 붙여졌습니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은 이듬해 적기 한 대를 격추한 것으로 축소 보고된 뒤 은성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까지 참전한 뒤 1980년 해군 대령으로 예편한 그의 공로는 2002년 기밀이 해제된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앞서 통과시킨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명예훈장은 전공을 세운 시기로부터 5년 안에 시상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데럴 아이사 하원의원 등 여러 의원은 앞서 올해 97살인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을 이친 영웅으로 평가하면서 그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이 명예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는 자유아시아 방송이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부의 행태를 심도 있게 보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하원이 21일 본회의에서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같은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는 미 의회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독립 언론기관으로서 아시아의 폐쇄된 사회에 사는 주민들에게 검열받지 않은 정확한 뉴스를 제공한다는 사명 속에 설립 25주년을 맞은 자유아시아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외국 정보로부터의 위협과 역경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의 언론 자유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자유아시아 방송 전현직 기자의 헌신과 용기를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이 독립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데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성공을 거두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행태에 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노동 이용과 정치범 수용소, 핵실험 시설에서의 활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관한 내부 인식 등에 대한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고위관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 국경 너머에 있는 미래를 추구하기로 한 요인으로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를 꼽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1989년 중국의 텐안먼 광장 학살 사건 이후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제시 헬름스 의원 주도로 상하원 초당적 그룹이 모여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1994년 제정된 국제방송법에 따라 자유아시아 방송이 설립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뷰이 뉴스 투데이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모레 밤까지 함경 북부에는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 남부에 가끔 눈이 예상됩니다. 적설량은 함경 북부 지역은 1에서 5cm, 다른 지역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량 되겠습니다. 글피 수요일은 북한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평양 오전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낮 최고 영하 2도, 남포는 오전에 맑겠고 역시 오후에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눈이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2도. 신의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2도. 강계도 오전에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서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낮 최고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는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1도. 개성은 오전에 맑은 가운데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0도. 사리원도 오전에 맑은 가운데 오후 들어 차차 구름 많아지고 한때 눈도 오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2도.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6도. 함흥도 맑은 가운데 최저 영하 8도, 최고 5도. 청진은 내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0도 되겠습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고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2도. 양강도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8도. 무산 삼지은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10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는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눈이 예상되며 물결은 1에서 2m,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앞바다는 오전에 맑겠지만 오후 들면서 흐리고 한때 눈이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오늘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한 뒤 7시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가거나 한국군 레이더 탐지망에서 사라졌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도와 경기도 김포시 등지에서 처음 포착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서울 상공에까지 진입했습니다. 한국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이 출동하고 헬기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격추를 위한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군사 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인 및 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시설을 정찰하는 등 상응 조처를 취했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이 무인기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까지 비행해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화상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미중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미국이 고집스럽게 중국을 주된 경쟁자로 보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와 압박, 도발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상호신뢰와 상호이로운 협력관계를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든 당사자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국영 TV 러시아 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며 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우크라이나와 서방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 러시아는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협상을 거론한 성탄절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러시아 공군의 공습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이날 동부 도네츠크 지역 도시들의 공업지대에 약 40여 발의 러시아군 포탄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제공한 이스칸데르 전략미사일과 S-400 방공 시스템은 즉각 전투에 투입 가능한 상태라고 벨라루스 당국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레오니드 카진스키 벨라루스 국방부 국장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S-400 방공 시스템은 원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투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 장병들은 러시아 벨라루스 합동 전투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산 이스칸데르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러시아의 구형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한 신무기체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벨라루스 방문 당시 벨라루스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 측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벨라루스의 도움을 노골적으로 요청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 가담 혐의로 영국 이중 국적을 가진 이란 시민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25일 혁명수비대가 영국과 연관이 있는 최근 시위의 주동자 7명을 체포했다면서 영국 국적이 있는 이들은 이란을 떠나려 하다가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던 마흐사 아미니 씨가 구금 중 사망했습니다. 이어 이에 항의하는 젊은 층의 시위가 신정 통치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습니다. 이란 정부 측은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등 외세에 의해 훈련받은 이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가담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자국 국적자를 체포했다는 이란 당국의 주장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전투기와 무인기를 포함한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어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3대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 비공식 국경 역할을 하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침범은 올해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시행한 무력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섬 주변에서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미국과 타이완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이 언급한 도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앞으로 5년간 타이완에 매년 최대 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박승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